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나요? 올해도 태풍이 왔습니다만은 이 태풍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태풍은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를 온전히 뒤집어서 어족이 풍부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상에 필요한 물을 70%가량을 태풍이 올 때에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태풍 하나의 가치가 8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파괴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욥에게 불어닥쳤던 그 무시무시했던 태풍은 욥이 그 태풍을 겪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욥에게 있던 모든 가족 그리고 재산, 가축, 건강 다 날아갔습니다만은 그 태풍 가운데에서 욥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태풍과 같은 고난을요 순금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과 같은 고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 정도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확실하게 정금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태풍은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순금과 같이 깨끗한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태풍과 같은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가슴으로 알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곁에 계시죠. 곁에 계시면서 조율을 해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인 이 다니엘 앞에도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왔었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왕, 자신을 포로로 잡혀온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최고로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냐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혹독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부갓네살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면은 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이 지정해 준 진미를, 그 육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음식이 아니라 다른 채소를 먹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이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인가? 느부갓네살인가? 육식인가? 채식인가? 물론 여기서는 단순한 고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이미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요, 힘든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거 선택하시면은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육식을 선택하는 것이 채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채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채식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상식과는 좀 어긋나지만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채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결단코 육식이냐 채식이냐, 채식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었고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 주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냐 하나님이냐, 결단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기는 쉽겠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카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카운터. 혹시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 속에서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각기 그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다가 폭우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오다가 보아두었던 식당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식당은 이상한 식당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필 딱 그때만 거기에 생겨져 있던 식당입니다. 그 긴 시골길에 딱 그 식당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 다섯 명의 사람이 네 부류의 다섯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요, 마지막 기회 식당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요, 다섯 명의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식당 주인이 한 명이 있는데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 흔치 않은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식당 주인은요, 시종 일관 변함없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놀랍게도 이 지저스라고 하는 식당 주인은요, 거기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로 보수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다 알고 있냐? 이 질문을 다시금 던졌을 때에 그 식당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죠. 당신이 진짜 나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맞다면은 내가 진짜 그때 어려울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냐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때 힘들었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너는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지. 그때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 위기에 처했던 부부와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부부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이웃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술만 마시고는 어머니와도 원수가 되어서 집을 뛰쳐나왔던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찌르는 말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면서 어루만져줍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들떠있는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네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더 그 남자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해주면서 결국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결단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던 이 사업가는 예수님에게 대어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험한 소리도 하다가 결국은 뛰쳐나가죠.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요, 자기의 멱살을 잡고 험한 소리를 했던 뛰쳐나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은 굉장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잠시 후에 그 남자는 자석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남아있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그 식당에서 떠날 때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식당 주인, 지저스라고 하는 식당 주인에게서 이미 이들은 이분은 신적인 존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또 볼 수 있을까요? 당신과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차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발걸음을 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또 볼 수 있을까요? 당신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형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대화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니까 돌이키라고 때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라고 이러한 음성도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이야기해라. 내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포근해졌는지 모릅니다. 늘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은 늘 얼굴을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대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인식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죠.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청소년이었지만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여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말씀에 보면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다니엘아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그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왕, 이 벨사살 왕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요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였다면 다니엘 자신은요, 이것을 이미 강하게 체험하고 이미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굽니까? 그들은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 안에 계시는,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육식을 선택을 했을 그때에 다니엘만큼은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청소년이 육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만은 채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그냥 그가 혼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의지를 분명하게 세웠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가 배운 말씀이니까 내가 이 뜻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꿈을 보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늘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육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 육식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과 채소를 먹는 것은 분명히 얼굴에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이 그 먹으면 압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과 채소를 먹은 사람의 얼굴요, 누가 번지르라고 보기 좋은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얼굴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채식을 먹을 테니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뜻을 세우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채식을 먹어도 그들보다도, 육식을 먹는 자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뢰일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에게 구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시겠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켜서도 안 되고 복잡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원초적인 그 복음, 두들기면 주시겠다, 두드리면 주시겠다. 다니엘이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뜻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을 주관하는 환관장이 있죠. 이 환관장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특히 포로가 잡혀온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은요, 무시를 해도 될 정도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관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다니엘의 말 중에서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말이죠. 왕의 말 듣지 않으면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지을 주었던 이 사람들, 살이 빠지고 헬쓱하게 되면요, 그 책임은 이 황관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여서 왕 앞에 세울 때에는 좋은 얼굴을 보여주어야죠. 비록 연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이 부분만 관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관로를 치고, 그 관로 친 부분만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무리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손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일간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비교를 해보기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를 위해 비교를 했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육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리합니다. 어떻게 채식과 육식을 먹은 사람 얼굴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큰 일을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가 너의 성령으로 임해서 너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야, 네가 문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식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식사는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너 나랑 같이 밥 먹자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못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조그만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신사여서 억지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그 인카운터 영화에서 자신의 넷살을 잡고 있는 그 사업가에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그를 굴복시켜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하시죠. 주님은요, 눈에 슬픈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수업을 다 마쳤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식사하자고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아내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나 병원에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나 당신이랑 함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면요, 평소에 했던 그 일, 그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그것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 사소한 것, 소소한 것,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대화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거를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끝에 가서 보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결국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2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나와 더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랬냐면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천국에 가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을 눈에 보는 것과 같이 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에게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니 소소한 일에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서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